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속물이긴 하나 봐요.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 누구 만났다고 자랑해요, 안 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괜찮죠, 그런 자랑해도. 제가 이래 봬도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어느 이제 손님이 오셔서 한 9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손님이 오셔서 어느 식당을 갔는데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세상에 그 입구에 누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LPGA 챔피언십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메이저 리그에서 챔피언을 한 사람이고요. 풀네임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냥 라스네임 성만 이야기를 할게요. 박시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에요. 그러면 대충 누군지 아시죠?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봤어요. 그분도 저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사진 한 장 같이 찍읍시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짜 화기애애하게 같이 식사를 그분들이 테이블에서 앉아서 하는데 거기서 오두방정 떨어가면서 그러기는 좀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내가 이래 봬도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목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식사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실 분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래 봬도. 근데 얘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몇 분들이 계세요. 제 인생에 저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저의 아버지하고 태어난 연도가 같으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같으세요. 그래서 그 더 기억을 하고 있는데 1960년에 한국에 그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신대학원 이렇게 이름 부르지만 옛날에는 총회 신학교라고 불렀던 그 신학교에 신약학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선교사님으로 오면서 교수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교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 선교를 또 직접 하셨어요. 선교를 하셨는데 특별히 도시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몸 파는 여자들, 성매매하는 사람들, 창녀들 혹은 창녀촌에 가서 그런 이제 선교를 하신 분이세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래서 한국 이름까지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Harvey Kahn이에요. C-O-N-N. Harvey Kahn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1999년에 이제 돌아가셔서 정말 아쉬운데 83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그 선교 훈련을 받는 자리에 강사로 오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됐고 지금 목회자로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분의 이제 성대묘사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가깝게 지내서 저한테는 굉장히 영향이 많으신데요. 그분에게는 한국의 선교에 있어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국말 정말 잘하세요. 어느 정도로 잘하는가 하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책을 쓰실 정도로 하니까 정말 잘하세요.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기억하고 있는 에피소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정말 매도 무진장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을 그 목사님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날 때마다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나는 너무 기뻐요. 나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할 수 있는 배경이 뭔가 하면 이 여인이 거기서 정말 부패된 모습,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 정말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여인을 도와주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여인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희들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기뻐요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돌 잘 던지라고, 돌멩이 잘 던지라고 겉옷을 다 벗겨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뀐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삶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벌을 받고 예수님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이 자리 어디예요?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할 때 아, 짜증나 죽겠다, 나를 빨리 좀 풀어다고, 그게 아니라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이 나타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단어, 사실은 빌립보서 전체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해피 크리스천의 감사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단어로 줄이라면, 해피와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를 한마디로 딱 줄이라면 제가 생각나는 단어는 환희라고 하는 단어예요. 환희. 이 환희라고 하는 단어는 뭐 joy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delight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다른 사람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이런 단어를 쓰기를 원해요. Delightful joy. 그러니까 두 단어를 확 붙여버리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를 오늘 살펴보고 우리도 해피 크리스천으로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에게 감사하다고 해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세요. 앞에 자막에 바울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제가 뭐라고 썼죠? My God이라고 썼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My God 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제 앞에 지금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이래봬도 영어도 같이 있는 한영 찬송가예요. 한영 찬송가인데 제가 이 찬송가를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찬송가는 한글과 영어가 같이 있는 한영 찬송가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죠. 분명히 할 수 있죠. 나는 이런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찬송가예요, 나의 찬송가예요 라고 할 때는 이 찬송가가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널려져 있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He is my God.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때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별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속해져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나는 이래봬도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를 가르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를 가르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쓸모도 없는 찬송가 갖고 있으면서 내 찬송가예요. 그러면 그 자랑거리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쓸모 있는 찬송가이기에 그때 내가 내 찬송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관계가 있지만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절에서 5절까지 감사를 이야기하고 일 때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나의 하나님이 강조가 안 되어지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가 안 되어지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글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청년이 암에 걸렸으니까 이 청년의 암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암 걸렸을 때하고는 달리 암세포가 빨리 번질 수 있잖아요. 여기 의료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근데 이 청년이 걸린 암이 무슨 암인가 하면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설암이에요. 세포가 빨리 퍼질 것을 우려해서 온몸으로 퍼지지 않기 위해서 의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뭐 의학이 발달하고 약물이 발달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의 결론은 하나였어요. 퍼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 혀를 자르는 것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혀를 자르기로 해요. 환자의 동의를 얻었어요. 수술하는 날 수술실에 그리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습니다. 아직 마취제가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할 말 없습니까? 어쩌면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눈을 그냥 감았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눈을 뜨면서 입가에는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해요.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되고 다리 한쪽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말 없느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를 해요? 아직도 청년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주구장창 길을 남아있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가야 되는 걸 생각한다면 마지막 말을 어떻게 감사로 이야기하느냐고요. 이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도 괜찮은데. 근데 그 청년이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셨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화려한 단어를 미사려구를 여러분이 쓴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3절에서 4절, 5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때를 이야기를 해요. 언제 감사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in all my remembrance of you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성도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도까지 피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할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데 그 마게도니아가 유럽인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유럽인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지방의 첫 번째 도시로 갔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루디아,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하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이 거처할 곳도 없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고 자기 집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그러면서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에서 머물도록 했고 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와 바울과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평생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동네의 감옥이에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옥문이 짜잔 하고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나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죄인이 도망갔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아유 너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했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에 이 간수장과 자기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 제일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아주 돈독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아마 루디아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제일 많이 도왔을 거예요. 선교 헌금을 계속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다 마칠 때까지, 3차 전도여행 마쳤을 때까지,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도 바울은,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그 사람들에게만 감사했을까요?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빌립보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사는 독특한 감사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교 헌금을 받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험한 일을 다 이기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그 감사는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의 감사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도움을 준 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예요. 내가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자기의 일로만, 자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까지 포함하는 사역이에요. 자기는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우리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감사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은 너희들이 나의 사역에 동참해 주어서 고맙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불평 가운데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하게 중복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하다, 간구함은, 이 간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독특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With joy, 기쁨으로 간구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 짜증나게 너희들 왜 그딴 짓 했니? 이러면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너희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울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인 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기뻐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 저거 헷가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손자가 아픈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내가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망하든지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미쳤나 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거 약간 맛이 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뭔가가 다르긴 다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쁨이 어디서 등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해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일단 결론 부분에 또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해피 공동체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아 이제 끝장이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피 크리스찬은요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는 끝장났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집 자식들은 왜 맨날 저 모양 저 꼴이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피 공동체든 해피 크리스천이든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복음의 교제로 인하여 감사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교제로 인하여서 복음의 교제로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처음은 언젠가 하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라고 해도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근데 이 참여라고 하는 말, 우리 영어 성경에는 particip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지금 개정 성경이고요.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분 아직도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어떨 때는 개역 성경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fellow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여라고 하는 말보다 교제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 참여 다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뭐겠습니까? 코이노니아는 해피 크리스천의 교제예요. 해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소셜 클럽, 그 사회 집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소셜 클럽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뭐 낚시 동호회를 하자, 골프 동호회를 하자, 무슨 뭐 친목계를 하자. 우리 라스베가스에도 그런 몇 가지의 친목들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요. 목적을 가지고 모여요. 근데 누가 만들어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요. 하지만 해피 크리스천의 교제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앞에 자막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리스도 안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제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인들, 즉 해피 크리스천의 교제는 그 안에서 권면이 있든 사랑이 있든 자비가 있든 위로가 있든 때로는 책망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안에서 해야 돼요. 이 안에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해피 크리스천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피 크리스천의 교제, 해피 크리스천의 모임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중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피 크리스천의 교제에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내는 조건이 아닙니다. 뭐를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무엇을 강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으로 이제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나 힘센 거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거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뭐가 있어요? 성경이 많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약속. 또 이런 약속도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무슨 약속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믿다 보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아파요.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장사가 안 돼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어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입맛도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먹으면 설사해요.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 기쁜 거예요. 왜?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결국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피 크리스천들이 가질 수 있는 교제의 필수 조건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교제를 나눠요. 이 모습은 딱 무슨 모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는 절대로 이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는 해피 공동체는 가족의 개념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이 저희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을 일찍 안 하거나 뭐 일이 없는 날은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될 때 저희 아들이 자다 말고 그냥 자던 모습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버지랑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랑 같이 식사하니까 의관을 정제하고 목욕 정제를 하면서 샤워하고 머리에다가 뭐 스프레이 뿌리고 젤 바르고 면도 딱 하고 넥타이 메고 그리고 와서 밥 먹는 아들 있어요? 없어요. 가족은 안 그래요. 가족은 머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옷을 무엇을 입고 있든지 간에 벌거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김치를 담갔지 않았습니까? 여성께서 김치를 또 많이 담가주셨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그 텐저린을 몇 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집에서 따셨다 그러면서 텐저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점심때예요. 그러니까 여성교회 임원분들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러죠.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요? 아니, 식사 준비됐어요. 근데 이분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실제로 김치를 위해서 하신 거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성교회 분들이 김치 담그는데 칼질도 안 했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셨겠어요? 아유, 그래도 기시다에서요. 괜찮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또 여성교회에서 김치 담글 때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광고합니다. 다음에 여성교회에서 김치 또 담글 때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오십시오. 근데 김치 언제 담근다고 광고는 안 할게요. 그때 오시면 밥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 밥만 먹고 갈 텐데요. 괜찮아요. 와서 밥만 먹고 가셔도 돼요. 왜요? 가족이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해피 크리스천과 해피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조건은 있어요.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 김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피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한 교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의 실천이 있습니다. 해피 크리스천들이 복음의 교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은 누군가가 아프면 그 가족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타주에 가서 좀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군복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왔던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쓸 돈까지도 계속해서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때에 우리의 행실은 성결해야 되고 돕는 방법 또한 선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도둑질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못된 짓을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실은 성결해야 되고 돕는 방법은 반드시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돕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은 헌금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사역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교제를 한다, 복음사역에 교제를 한다, 복음에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목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의 신앙에서도 그렇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주제를 잡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 공동체예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모든 교회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증거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공동체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도왔던 그 모습,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복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복음사에게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야 하며, 행실은 선해야 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해피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환희에 벅차는 해피 크리스천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